역사의 죄인이 건국의 아버지로 둔갑하는 세상.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와 극렬한 역사 전쟁을 겪고 있다. 역사 전쟁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또 한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오히려 한국 사회 내부에서 더 치열하다. 사실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역사 교육이 정상적인 길로 들어서는가 싶었다. 박정희 한 사람만을 위한 1인 유신 체제의 망령인 국정 역사 교과서가 21세기 들어 사라졌고 가장 중요한데도 공백이나 다름없었던 근현대사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사 교육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이런 흐름을 따라 이제 극우 반공 체제나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역사 교육이 학문과 교육 본연의 자세로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듯 싶었다. 우리 현대사에는 조금 잘 될 듯 하다가 물거품이 된 경우가 종종 있다. 역사 교육도 그렇다. 교육의 현장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된 것이다. 우리가 현대사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막연히 해방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어떻게 해방을 맞았는지를 잘 모른다. 해방을 어떻게 맞았는지를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해방을 주체적으로 맞았다는 것이다. 해방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다. 끊임없이 항일투쟁을 해온 분들이 중심이 되어 주체적으로 맞았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처럼 주체적으로 해방을 맞은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점을 적당히 넘겨서는 안 된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건국준비위원회는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고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한 활동을 해방된 바로 그날부터 구체적으로 했다. 해방된 그날부터 스스로 치안을 맡고 행정 등에 관한 여러 일을 직접 해나간 곳은 전 세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대단히 뜻깊게 해방을 맞이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미국에 의해 자유를 획득했다? 그렇지 않다. 미군이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해 9월 9일 서울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인이 전부 자유스럽게 활동하고 있는 거다. 수많은 조직과 단체가 움직이고 있었고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너희들 이제부터 활동하지 마. 우리 명령만 들어야 돼. 이러면서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중지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미국은 정치적 자유에 부분적으로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질서를 말하면서 친일 경찰들을 다시 경찰서에서 일하게 했다. 그러면서 달라진 풍경이 많이 생기긴 했다. 예컨대 미국은 지방에 있던 인민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군 전술부대가 각 지방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미군 진주 후 좀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자유는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방을 맞이하면서 획득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해방된 바로 그날부터 그런 자유를 누리지 않았나? 조선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를 인수해 우리 스스로 매일신보를 내고 그랬다. 이게 나중에 서울신문으로 바뀌는 거다. 미국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4.3 사건, 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연구가 이뤄졌나. 이 두 사건은 연구가 많이 이뤄졌고 특히 4.3에 대해서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같은 중앙 지방정부기구에 의해 또 4.3 연구소 같은 시민단체나 재민일보 같은 언론에 의해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라고 할 만한 자료를 어디서도 어떤 귀신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건 없는 것이 확실하다. 물론 북한이나 소련의 지시도 없었다. 그런데 그전 역사 교과서에 그런 지시를 받은 것처럼 기술돼 있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제주 4.3에 대해 새로운 연구가 이뤄질 때 이 부분을 밝히는데 굉장히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도대체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가 관심을 모았다. 그러면서 박갑동 쪽으로 넘어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일어나고 그랬다. 예컨대 18년, 그것도 우리 현대사에서 제일 가운데 토막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를 지배한 박정희 같은 분과 관련해서도 그랬다. 생전에 박정희의 전력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1963년 대통령 선거 때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 후보의 사상의 전력이 의심스럽다고 한 거다. 박정희 후보가 1948년에 발생한 여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왔다. 그것만으로도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나 사실 그때 세상에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동아일보가 박정희와 여순 사건 관련 기사를 호외로 냈는데 그 호외가 거의 돌지 못했다. 특수기관에서 대부분 압수했다고 그런다. 박정희는 해방 후 군 내부의 남로당 프락치였고 그 중에서도 핵심 위치에 있었다. 그 점이 중요했던 건데 내가 여기서 문제 삼는 건 윤보선 후보 쪽에서 그 중요한 대선에서조차 그런 정보를 몰랐다는 것이다. 그걸 알고 있던 군인들이 전혀 얘기를 안 한 것이다. 다만 박정희가 여순 사건 직후에 재판을 받았다고 하니까 여순 사건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대선 때 박정희가 일본 군인이던 시절 쓴 이름이 다카키 마사오였다는 얘기가 TV 토론에서 나왔다. 박정희의 친일 전력이 거론된 지 적잖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때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고 놀랐다는 사람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 친일파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쉬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박정희처럼 중요한 인물이 일제 때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창씨개명을 했는지 잘 모른다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1960년 3월 15일에 마산의거가 일어났을 때 친일 경력이 있는 경찰 간부는 이걸 빨갱이가 사주한 사건으로 조작하려고 심지어 죽은 학생의 호주머니에 이상한 쪽지를 집어넣어 사건화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2차 마산의거가 일어난다. 이게 결정적으로 4.19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마산의거가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4월 13일에 이 난동에는 뒤에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도 있어서 지금 조사 중, 이렇게 이야기한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다. 지금 조사 중도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다. 한국 전쟁 때 부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특무대와 검찰, 경찰로 구성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었는데 제2차 마산의거가 일어났을 때도 바로 특무대장, 검찰 책임자, 치안국장이 참여한 비상기구를 만들었다. 배후를 조사하라는 거였다. 배후가 뭐가 있겠나? 이건 빨갱이 만들어내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였다. 이 기구에서 뭘 하려고 했는지 나중에 그 진실이 신문에 자세히 보도되지 않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지금 조사 중, 이것도 마산 사람들에겐 정말 무서운 일이었다. 4월 15일에 나온 특별 담화는 표현이 더 강했다. 거기엔 공산당이란 단어가 9번인가 나온다. 85세나 되는 분이 아주 글자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상당히 긴 담화문을 냈다. 이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와 학생들의 시위 같은 걸 몰랐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된다.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두 개의 담화문이다. 제2차 마산의거에 대해 그렇게 강한 표현을 써가며 예민한 반응을 보인 건 그게 전국적으로 번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 아니겠나? 이승만 대통령은 대단한 정치 감각을 가진 분이었다. 나는 정치 10단이라고 자주 말하지 않나?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위협이랄까? 강한 조치를 한 것이다. 서종석의 현대사 이야기. 서종석, 김덕년. 5월의 봄.